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30여 개 기업의 주식 구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행정명령은 내년 1월 11일 정식 발효됩니다. 제재 대상에는 하웨이와 인스퍼그룹, 차이나텔레콤 등 정보기술, 그리고 중국 구주 프로그램에 관련된 국영기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법원의 예비 명령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진행이 있을 때까지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애초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가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틱톡의 보혜사인 바이트댄스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펜실베니아 주 연방지법은 지난달 30일 상무부의 금지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중국 정부가 악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1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미국의 전날 코로나 확진자가 이같이 집계됐다면서 누적 확진자는 1,05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9일 연속 1일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또 최근 하루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로 이 전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감염 사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 개발로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디즈니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전체 매출액이 14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3%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방문자 수가 제한되면서 테마파크 판매량이 61% 감소했습니다. 또 영화 개봉이 늦어져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매출도 52% 급감했습니다. 디즈니의 분기 순손실은 7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이는 전 분기의 47억 달러에서 크게 회복된 수치입니다. 또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적자도 예상치보다 작다는 점 때문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밥 지펙 디즈니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미래 핵심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하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입법회 야당 의원 자격 박탈과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홍콩의 기본법이 보장하는 홍콩 주민들의 대표 선출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면서 중국이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상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과 정책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원 15명은 어제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장관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난 8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연방의회 상하원 462명 가운데 여당인 민족동맹이 현재 395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얀마 정부를 단독으로 구성할 수 있는 322명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 등과 통화하며 동맹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우려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이 10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 등과 통화하며 동맹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와 일본, 한국 정상과 각각 차례대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인수팀은 이번 통화의 성격을 대선과 관련한 축하 전화라고 설명했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역내 관심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세 나라 정상과의 통화에서 공통적으로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추, 또 미일 동맹은 번영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춧돌로 표현했습니다. 호주와는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고 1차 세계대전 이래 모든 전투에서 나란히 함께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역내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번영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 강화하자고 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을 언급할 때마다 사용했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 등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한 외교 안보 전략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이번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재임했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피보투 아시아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We've sent the full range of our diplomatic assets, including our highest-ranking officials, our development experts, our teams on a wide range of pressing issues into every corner and every capital of the Asia-Pacific region.
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이 환태평양 경제협정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내 전략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 대거 합류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피보트 아시아와 유사성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만큼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역내 정상들과 공통과제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이 공통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모두 차기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일찌감치 제시한 주제입니다. 이와 함께 각국의 개별적인 주요 외교 현안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 분야로 북한을 명시했고 일본에 대해선 상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등 6개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한편 인도 총리실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상호 편리한 시간 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비롯해 두 나라 간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등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VOA에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us are interested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ncludes removing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from the North Korean playbook.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섰던 컨트리맨 전 대행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 모두 북한의 핵 위협 제거가 포함된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다며 북한과 이웃나라들, 미국 간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체제와 비핵화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함께 동맹으로서 긴밀히 조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호의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in a way, favorably disposed toward the concept that a war that has never been formally ended should be ended. I mean, that's natural.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개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쉽게 없앨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추진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해서 종전선언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어떤 상황 조치를 할지 한번 보자, 공짜로 주지는 말자라고 반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고위급 지명자들 중 대다수는 영내 억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체제를 추진하며 이들과 일종의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국방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차관의 경우 동맹 공약이 훼손됐으며 북한에 대한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the predominant focus policy making is going to be on a traditional approach, which is maintaining deterrence and trying to negotiate denuclearization.
스나이더 국장은 민주당 일각의 진보 진영이 평화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이반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초점은 억지력을 유지하고 비핵화를 협상한다는 전통적인 접근법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유용성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분명히 미국에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 would think the experts in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realize that so far Moon nor any of the other advocates of a peace agreement have articulated any benefits that would arise from this.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른 평화협정 옹호자들이 평화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가져올지 정확히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 내 전문가들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북한이 더 잘 처신할 것이라는 기대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을 알 수 없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과 한국에 대한 위협 중단 등의 조건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체제 우선시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과 전 현직 당국자들 대부분은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회의감은 바이든의 많은 참모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n a way, I think Moon has what I would call a DJ problem. And that is, you know, DJ had made a lot of progress on inter-Korean relations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then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남북관계에서 많은 진전을 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햇볕 정책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를 설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초년병도 아니고 나이도 훨씬 많은 만큼 문 대통령이 매우 주의 깊게 자신의 논리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집권하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다룰 주요 인사들의 면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누군지, 또 이들이 과거 북한과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재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수장인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는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라이스 전 보좌관은 최근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When you look in substance at what's been accomplished, it's frankly very little. What I worry about is that the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친분이 화염과 분노와 같은 상황보다는 낮지만 비핵화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는 솔직히 말해 매우 적다는 지적입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미국의 오랜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낮다는 데 우려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제재를 기반으로 대북 협상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라이스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7년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글에선 냉전 시대 소련의 핵무기 수천 기를 용인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며 북핵 용인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도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현직에 있던 당시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자 압박을 통한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6년 브루킹스 연구소와의 대담에선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방송인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과 충돌로 치닫던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대응이 북한과의 외교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고 지지를 받을 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반열에 올리면서도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한 건 효과적인 외교라고 할 수 없고 충분한 준비를 거친 결과라고도 할 수 없다며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플러노이 전 차관은 퇴임 이후 다양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사실상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 측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군축의 관점에서 북한 정권이 핵을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만큼 완전한 핵 군축을 이루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이 우리가 가능한 한 북핵 감축을 추구해선 안 된다거나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도자를 원하도록 결정하길 희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궁극적이고 장기적 목표로 군축 노력은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위험을 관리하는 도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코피 전략 등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던 2017년엔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a kinetic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nd their missile arsenal.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상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군사 공격은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고 이에 따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 전문가 그룹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 측 인수팀에 참여한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 등이 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대북 정보를 다뤘던 정박 석좌는 올해 4월 김정은 되기라는 자신의 저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we need to ramp up information penetration, give the people what they want, use technologies and work with technology.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 회사와 사회 운동가들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정보 침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 석좌는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7년 VOA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 석좌는 예방전쟁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며 좋은 군사적 방안이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12년간 보좌관으로 일했던 자누지 대표는 관여를 통한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올해 5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주의보를 내는 등 활동을 지속한 데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 표현된 목표 발전 방법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건 현명한 일이며 아울러 북한이 관여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는 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또 미국의 접근 방식에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대행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북한에 있어 전통적인 외교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어떤 정상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중요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BOA와의 또 다른 인터뷰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담당할 유능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작업에 즉각 나설 것으로 믿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핵 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공화당의 견제로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체로 북한 문제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VOA가 다섯 차례에 걸쳐 바이든 전 부통령 집권 시 북핵 등 한반도 현안들의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미 의회 구성 변화와 대북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공화당이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경우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기 다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상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손실을 막기 위해 공화당 측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하원 외교위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과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 등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과 같은 접근법을 시도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ould oppose the kind of things that Donald Trump did because they were in a position where they couldn't oppose it.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 대체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했던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단순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시도한다는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이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절했던 북한의 제안 이상의 합의를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if Biden were to accept that proposal, the same proposal that Trump rejected, then I do think there would be criticism from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던 것과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상원 공화당의 비판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영변 플러스 알파의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입법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합니다. 행정각부 주요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거나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하원 예산안과 연간계획을 반대하는 데 상원 주도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실제로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됐을 때 공화당 의원들은 이 합의에 대한 예산을 차단하고 합의 이행을 저행하면서 행정부가 동맹국과 파트너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구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움직임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노력에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엘핀 전 하원 외교위 아시아 전문위원은 2024년 대선을 노리는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톰 코튼 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넓은 지지층을 감안해 바이든 전 부통령의 행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전통적 공화당과는 다른 미국 우선, 전 세계 미국의 역할 최소화 등 대외 인식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ig question is, will the Republicans, because of Trump's base, he has 70 million people vote for, still stick to his America first?
공화당이 소위 트럼프식 대외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로널드 레이건 시대에 힘을 통한 평화, 인권 중시의 전통적 공화당 대외 정책으로 돌아갈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만큼 북한에 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의회 내 당파적 의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공화당의 견제가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북핵과 미사일 개발 우려를 핵심으로 하는 큰 틀에서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공화당의 비판이 분명히 있겠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북 정책 자체를 막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will not be any effort to block.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외교와 사전 준비, 인도적 문제에 무게를 두지만 공화당 의원들도 공감할 강한 정책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킹전 특사는 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선 꽤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문제가 될 만큼 크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generally there's fairly broad agreement.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의회는 북한 등 대외 정책에 강경한 중도 민주당과 전통적 공화당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며 전 세계 미국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진보 세력과 트럼프식 공화당으로 나눠진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divide, but I'd say the majority viewpoint is more of that.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 등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영향력은 아직 대외 정책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핀 전 전문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식 관여를 중단하고 새 접근법을 마련할 때까지 임기 초 6개월 정도는 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의 강한 태도를 취하고 북한 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 주장 등 주류 의견과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차기 외교위원장이 될 경우 백악관과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꾸준한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킹전 특사는 현재 북한과의 진지한 관여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크지 않다며 북한과의 협력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n't see a lot of support. For seriou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has.
카자니스 국장도 북한에 대한 의회 내 기류는 현재도 강경한 입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for right now that the trends are moving towards going back to a tougher position on North Korea.
카자니스 국장은 그러나 현재로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년에 취임할 경우 어떤 대북 정책과 접근법을 취할지 관망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16일에는 네 번째 순서로 미한동맹 관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망 등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접전을 벌인 일부 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12일 현재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주 등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초접전을 벌인 경합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곳은 펜실베니아주입니다. 공화당 참관인의 의미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선 이후 3일 이내 도착한 우편 투표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당선인 확정을 멈춰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애리조나주에서도 투표 검토가 끝날 때까지 당선인 확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소송과 함께 굵은 필기구, 이른바 샤피펜으로 작성한 투표가 제대로 개수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해당 주 유권자가 아닌 비적격 유권자의 투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런 소송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주정부가 선거인단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발표하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확정해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인 12월 14일을 넘기게 되면 선거인단 임명권이 주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등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인단을 몰아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방송은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관철시키려면 해당 주에서 조직적인 사기가 있었거나 수만표에 달하는 불법 표가 개수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송은 주소가 잘못 기입된 투표지, 투표일 이후 도착한 투표지 등을 제외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뒤집기에 충분한 표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이번 소송을 지난 2000년 대선과 비교하며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0년 조지 W. 부시 후보와 엘 고 후보 간 대결에선 플로리다주 한 곳에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 소송이 필요했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경합주의 표 차이가 꽤 많았고 재검표 등을 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NPR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기 투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투표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모두 분리하더라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에서 제기된 샤피펜 사용 시 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따른 소송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 시사의 크리스 크랩 국장이 샤피펜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더 이상 유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 잡지는 각 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전하며 소송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잡지는 펜실베니아를 제외한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주 등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며 선거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도 펜실베니아 법학 전문대학 교수를 인용해 각 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번에 제기된 소송들은 일종의 음모론적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축하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표를 요구하고 법적 소송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연설을 한 지 엿새째가 되도록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침묵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 대선에서 승리 연설을 한 지난 8일 이후 북한 관영 매체들은 물론 선전 매체들도 아직까지 관련 소식이나 북한 당국 반응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바락 오바마 당선 때는 이틀 만에, 2012년 오바마 재선 때는 사흘 만에, 그리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 때는 이틀 만에 미 대선 결과를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침묵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정권 인수의 속도를 내며 당선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입장이 계속된 탓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공식적인 당선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해 대선 결과에 대한 간단한 사실 보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침묵이 내년 1월 3차 당대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대한 짧은 사실 보도는 하되 미 차기 행정부에 대한 입장을 섣불리 내놓기엔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과거 민주당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진전 상황에 따라 대화에 나설 때도 있었지만 제재와 압박을 앞세울 때도 있었다며 미중 갈등 심화와 북한 핵무력 완성이라는 현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북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제 민주주의, 인권, 가치, 북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게 불리한 요소고 이란 핵 합의 같은 그런 실용적인 합의 가능성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건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도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촉구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기도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북한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북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 관리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도발 자제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12일 한국에 돌아와 기자들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 측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외교정책 자문을 하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앨런 소장 등을 면담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중한 처신을 촉구했습니다.
정세 유동성이 높은 시기에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신뢰를 만들어 남북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이러한 경지에서 북측이 신중하고 현명하게 또 유연하게 전환의 시기에 대처해 오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침묵한다고 해서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정세가 단기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도발에 나서기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부담이 적은 대남 도발 카드는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늘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히 새 행정부가 들어있으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그런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판으로 남한에 대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형태의 도발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
조한범 박사는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이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해 등 삼중고로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 차기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자신들이 뒤로 밀릴 경우 북한은 생존 차원에서 도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을 우려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 IAEA가 서구 적대 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유엔총회 연례보고에서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규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의 원인으로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핵프로그램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깊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 continuation of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is a clear.
그루시 총장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AEA가 현재 북한 현지 감사는 못하지만 인공위성 사진을 포함한 여러 공개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agency continues to monitor the nuclear progra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sing open source information.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그로시 총장의 발언이 극도로 왜곡됐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IAEA의 보고는 추측과 거짓으로 도배돼 있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IAEA는 국제기구로서 기본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단지 서구 세력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Short of the basic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IAEA is no more than political tool of the Western
countries. IAEA가 계속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적대 세력의 곡조에 맞춰 춤추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한 IAEA와 그 어떤 사업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북한 핵 문제는 지난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축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를 촉구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등 3개의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달 중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채택된 결의안들을 유엔총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은 오는 14일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야기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케샵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미국의 목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원국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오는 14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8개의 나라가 참여합니다. 유엔이 새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해 여성 인신매매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활용한 인신매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모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책적 틀이 존재하지만 여성과 소녀들은 세계적으로 인신매매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인신매매가 이제는 오프라인 세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과 인터넷 대화 프로그램의 발달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존의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신매매범들의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각국 정부가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근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근본 문제는 성에 기반한 차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론 여성들에게 공공정책을 통한 자율성과 교육과 일자리에서의 동등한 기회 제공, 전쟁이나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서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각종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신매매 실태를 종종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웃나라인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 등 중국에 불법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현지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일부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여성들은 성적 학대,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해 성매매와 노동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는 유엔과 여러 인권단체의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도 인신매매 실태와 증언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월경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국경을 넘기 위해선 조직적인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며 브로커로 위장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무력 또는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착취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또 여성들이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면서 인신매매 표적이 되기 쉽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 미래계획도 지난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과 관련된 지하시장 규모가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내 정보 유입과 관련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는데요.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내부에 정보를 배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존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루맨이 2021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하며 웹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전 연구원인 루멘의 백지은 대표는 VOA에 이번 공모전은 대북 정보 유입에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찾기 위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Came up with the idea of an open call for ideas because we thought the problem that we're trying to solve, which is to try to expand information access for North Korean people, the answers are all out there. You know, the technology exists, you know, whatever we need, the technology exists somewhere, the money exists somewhere, the talent exists somewhere. We just need to synergize all of those different parts.
북한 주민들의 정보와 접근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기술과 자금, 재능을 가진 인력 등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백 대표는 단체 설립 후 이번이 두 번째 공모전이라며 올해 1월 열렸던 1회 공모전의 성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Surprisingly, we got several dozen submissions from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we got them in both English and Korean submissions. Most of them were anonymous, so people did not put their names or emails on them, but the ideas were very developed. And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수십 개의 제안이 들어왔고. 이들은 영어와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으며 탈북자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백 대표는 다수의 참가자가 익명으로 참가해 매우 발전된 제안을 내놨다며 북한 주민의 자유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대북 활동가가 아닌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점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백 대표는 말했습니다. 백 대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안전한 정보 접근 방법으로 다양한 스텔스 기술, 즉 북한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정교한 기술도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안전한 접근을 고려하는 것은 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루멘의 2회 대북 정보 유입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조건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참여가 가능하며 미국의 제재를 받는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크림반도 지역 거주민은 제외됩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언어든 가능하며 사전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아이디어는 지적 재산권이 보장되며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제안을 단체 웹사이트에 내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체의 벤푸 연구원은 지난해와 올해 공모전의 차이점에 대해 올해는 아이디어 공모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북 정보 유입의 필요성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명에서 7명으로 구성했던 심사위원단에 올해는 외부 인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other thing, you know, that is a significant change is that, you know, last year our judging panel consisted of around 6 or 7 members, most of whom are within Lumen, and this year we're really considering, you know, just as we are with the open call, you know, bring in different outside perspectives to possibly judge. And provide a different kind of perspective.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들을 심사하는 등 공모전의 틀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루멘은 북한 주민 스스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백지은 대표가 지난해 설립했습니다. 단체 이름인 루멘은 빛의 밝기, 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은 암흑 같은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충분한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think, move, live freely, 생각하고 움직이고 자유롭게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보 유입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보 내용 개발이 아닌 배포 방법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백 대표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북중 국경이 폐쇄됐고 미북 남북 간 정치적 이유로 유입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점이 배포 방법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배포와 관련해 최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술이 뛰어나도 북한 주민의 상황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로, 해상, 위성을 통한 정보 유입 방법이 있고 위성을 통한 정보 유입의 경우 비용의 문제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지만 다른 유형의 위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고 백 대표는 전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해 공모전에 나온 여러 제안에 대해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것 외에도 인재 발굴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공모전 참가자 중 한 여성을 연구원으로 영입했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루멘의 이런 활동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청년을 움직였는데요. 벤푸 연구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인턴으로 지난 9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벤푸 연구원은 공모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벤푸 씨는 중국인 남성으로 북한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성장 배경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합니다.
I think it really comes from my, you know, childhood and growing up. Growing up, my parents always, I'm ethnically Chinese, but my parents always told me about the kind of, you know, horror stories of growing up in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of, you know, struggle and strife. And to be able to, you know,
부모님으로부터 중국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말을 들었고 억압된 상황에 북한 주민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식하게 된 것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학교 과제로 북한의 김씨 정권에 대해 연구할 기회가 있었다는 벤푸 씨는 한 탈북 청년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며 탈북민 조셉 김 씨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How, you know, he lost his sister and he's still currently on that mission to find her. And it was at that moment where I kind of realized, you know, there are greater issues outside of my own personal.
누나를 찾기 위해 탈북했고, 책을 펴낸 이유도 누나를 찾기 위해서였고, 아직도 누나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는 탈북 청년의 증언에 무척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조셉 김 씨는 2007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으로 현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부시 센터에서 북한 인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벤푸 씨는 많은 미국인이 북한 주민에 대해 오해할 수 있다며 이들의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벤푸 씨는 북한에 대해 알게 된 뒤 자신의 삶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바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it really came after I discovered North Korea in a North Korean context that I really studied harder. And I remember telling myself that I wanted to dedicate my life to the North Korean people to bring the two together, the two.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를 알아보고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잡기에서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1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의 공공버스에서의 인종분리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로자파크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1년 전 몽고메리시에 사는 중년의 흑인 여성 로자 파크는 버스 앞부분 백인 전용석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 흑인과 백인들의 좌석이 분리돼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흑인은 뒤로 가라는 운전사의 요구가 있었지만 몹시 피곤했던 로자 파크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로자 파크는 시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 소식은 금방 흑인 사회에 알려졌고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시위 첫날 90%의 참여율에 고무된 흑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스 승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여 만에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승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흑인 운동과 비폭력 저항 시위의 본보기가 됩니다. 354년 11월 13일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납니다. 19살 때 키케로의 철학의 권유를 읽고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합리적으로 진리를 설명해주는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30대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41살에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문학과 신학, 역사 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고백론과 삼위일체론, 신궁론 등을 집필합니다. 히포 교구의 주교로서 평생 사역에 온몸을 바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430년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걸린 열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